1절에서 6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유르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 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항상 깨어 기도합시다.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가다가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데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도 그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왜 우리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이가 나야 됩니까? 저는 그것이 좀 못마땅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들을 수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넘기면서도 전혀 위축이 되지 않고 기쁘게 그 길을 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겨가는 그 걸음들이 또 도시 하나씩을 옮겨가는 그 발걸음들이 결단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지역에서 1년 넘게 복음을 전하고 정이 들었는데 그들을 다 두고 다시금 전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서 간다는 것 결단코 쉬운 것 아닙니다. 정이 들만하면 또 떠나가는 그 모습. 그래서 한 도시에서 한 도시로 옮겨갈 때 그 발걸음이 참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주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옮겨가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가시고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는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불평과 원망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불편하게 살았던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정된 직장과 안정된 집, 가정 그 속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늘 옮겨 다녀야 되고 늘 쫓겨 다녀야 되고 늘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는 불평 원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해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을 합니까?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걸어가기보다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이 일어나면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자꾸만 모세에게 전가시키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 40여 년간 보여주었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성숙한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달려가는 그 모습. 어린아이가 천국을 많이 침노하겠습니까? 성숙한 성도가 많이 침노하겠습니까? 성숙한 성도죠. 그의 인생이 참으로 그 연수들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잘 모르지만은 그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이와 같이 참 아름답게 사용을 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물론 중간에 바나바와 서로 좀 심하게 다투었던 그런 적도 있었지만은 딱 그때뿐이었습니다. 천국을 열심히 침노하면서 시간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명만 해도 여러 군데가 나오죠.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 일행이 출발을 했는데요. 고스, 로도, 바다라, 베니게, 구브로, 수리아 나중에 두로에 상륙을 하기까지 이름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지명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사도 바울은 때로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기도와 위기가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듯한 그러한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은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과 누가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발자취가 있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걸어갔던 그 길은 순종의 자국들이 남아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한 글자라도 사실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갔던 참으로 아름다운 자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참으로 인상 깊은 부분이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지중해를 완전히 건너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근방에 있는 두로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주일 정도를 머뭅니다. 제자들을 만나죠. 말씀을 서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일주일 뒤에 이제 작별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떠나는 바울을 전송하기 위해서 제자들과 그의 처자들, 즉 가족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와서 사도 바울을 전송을 하는데요. 그때 그 모습이 성경 말씀은 그들이 다 함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장면으로 그들의 작별의 그 마지막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바깥에서 기독교인들이 서로 모여서 기도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흔한 것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교회가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또 한쪽에 서서 또 식당에서 기도할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렇게 이상하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나가면서 예수쟁이들 또 유별나게 믿고 있네 이런 말 한마디 하면서 그냥 지나가겠죠. 바울 당시는요 사실은 그러한 분위기는 아닙니다. 당시만 해도 이 기독교는 이방 세계에서 이름이 없는 이방 종교들에 완전히 둘러싸여져 있는 그러한 종교였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는 반응이 많이 달랐을 것이라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눈총 이런 것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바울을 위시한 모든 사람들이 바닷가에서 빙 둘러서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성경은 실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직접 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 열린 창을 향해서 앉아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엘리야도 갈멜산 꼭대기에서 그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엎드려서 기도했다 그랬죠. 솔로몬도 성전 헌당식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이방 여자들과 더불어 통혼하고 음란하게 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에스라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향해서 기도했죠. 신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또 베드로에 대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할 때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신구약 이 성경을 막론하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요 한결같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손을 잡고 기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 특별히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렇게 무릎을 꿇은 자들이 다 위대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시면요, 그거에 대한 의미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4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하필 다른 표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요, 바알에게 무릎을 꿇었다, 이것은 곧 바알에게 복종했다 그 말입니다. 바알에게 복종했다. 그러니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바알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 복종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의 가장 절정적인 표현이고, 그리고 경외한다는 표현이고, 복종의 표현이고,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 하나님께만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고,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는 표현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속에 이러한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러한 표현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군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이러한 의미죠. 실제로 다니엘이 왕 외의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고 의인을 꽉 찍은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께 죽도록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가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450명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는 다 쳐서 죽였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승리. 죄악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제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엄청난 승리의 자리에 이 엘리야가 섰습니다. 근데 그는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승리에 도취되어 있지 않고 그는 그 자리에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러분, 엄청난 승리를 맛보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즉각적으로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승리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서 이루어주신 승리입니다. 자만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엘리야는요, 더 간절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무릎 꿇은 이 모습을 가리켜서 엘리야의 간절함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무릎은 간절함입니다. 너무 마음에 간절하면요,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딱 꿇는 이 모습,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솔로몬은 그 거대한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워서 헌당식을 하면서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어서 손을 들고 축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에스라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방황을 하고 있을 그때에 회개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그때에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회개를,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간절한 회개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난 다음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실 그때 예수님의 자세는요, 무릎을 꿇고 있는 자세였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일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언제 또 무릎을 꿇었습니까? 오늘 읽지 않았었는데요. 사도행전 20장 36절과 3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찾아놓으셨으니까 사도행전 20장 3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 주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더불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의 그 무릎은 하나님 내 생명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바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와 같이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걸어야 할 때나 기쁠 때나 마음이 간절할 때나 감사할 때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회개를 해야 할 때나 가장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표현하는 그 방법이 가장 간절한 그 방법이 바로 무릎을 꿇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무릎을 꿇는다. 목사님 그 무릎 꿇는 거는 그냥 내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무릎을 꿇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95편 6절인데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릅을 꿇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무릅을 꿇자. 이런 면에서 옛날 우리 선배들이 바닥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그 예배당, 그 장소가 어쩌면 더 성경적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릎을 꿇고 싶어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몸도 좀 많이 불편하시죠. 근데 이전에는요 그 바닥에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딱 꿇고 앉았던 그 모습,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셨을까. 그러고 보면은 지금 이 시대보다도 그때 60년대, 70년대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복종의 모습이 바로 이 무릎 꿇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무릎을 꿇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에서도 무릎을 꿇고 있지만은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도 두로에 있던 제자들과 헤어질 때도 우리 기도합시다 하고는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제자들 다 같이 무릎을 꿇고 앉았죠. 그리고 보면은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성경을 기록하고 그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차가운 감옥에서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라굴로 강풍이 몰려와서 다 죽기 일보 직전에 있을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의 그 모습은요, 무릎 꿇은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속에는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쁨도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죄악을 용서하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릎을 꿇을 때마다 마음속에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나는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주인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런 의미로 그가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 인생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무릎을 꿇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다 이와 같을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늘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주님을 대할 때 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경외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양식을 주겠다. 나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능력을 드러내어 주겠다. 그랬습니다. 저는 경외한다. 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마음에 그 경외감을 가지고 있으면 드러나는 외부적인 모습이 무릎 꿇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서양 사람들보다는 동양 사람들이 참 예수님을 더 믿기 쉬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는 자세와 함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교회 밖에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에 공적으로 기도하는 것을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사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바깥에서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요,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바깥에서 기도할 때 쇼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그렇게 일부러 기도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순간이 있다면은 그때는요 같이 기도를 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 참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그 교회 바깥에서 기도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 그 세대가 바로 지금과 같은 세대입니다. 사람들이 선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세대라면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늘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길 가면서도 그냥 찬송하는 거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영적으로 공격하고자 하는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란하고 죄 많은 이것은 곧 사탄이 그 배경을 장악을 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러한 세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전혀 없는 그 세상의 세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 이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바로 복음이 우스갯소리로 전락이 된 시대입니다. 더 이상 기독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그러면은 손가락질 받는 그런 세대이죠. 바로 지금과 같은 세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지금과 같은 바로 이런 세대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랑스러워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컴퓨터에 그 실시간 검색어,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잘 파악을 하려면요,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나와 있는 그 검색어를 잘 살펴보시면은 지금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검색어에 뭐가 올라왔냐면요, 깜짝 놀랄만한 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거기 보니까 서세원 목사라고 하는 것이 그 검색이 올라와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서세원 목사가 죄송합니다. 제가 서세원 목사라고 해서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데요. 서세원 목사가 교회 운영을 그만두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요, 교회가 적자여서 운영하기 힘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을 그만두고 영화 제작에 몰두한다. 그러한 그 내용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기업처럼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느니, 또 운영을 그만둔다라고 하느니, 이러한 표현들은요,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것, 그냥 한 기업체와 같은 곳이라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팔아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단체라고 인식을 주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아버리고 있는 것이죠. 네티즌들에게 얼마나 기독교 이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는 그런 내용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조심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슨 적자 운영이니, 교회를 운영한다느니, 그게 아닙니다. 교회가 왜 이렇게까지 타락을 했고 떨어져 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이렇게 교회가 욕을 먹는 세대에서, 죄 많고 음란함이 가득 차있는 이런 세대에서 너희들은 나와 나의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러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을 얻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랑스러워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숨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구원을 주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 길을, 이 말씀을 부끄러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 아니면은, 아무리 교회가 욕을 먹어도 이것 아니면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데요. 이것은 숨겨놓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이것은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은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 교회가 욕을 먹는, 개독교라고 욕을 먹는 세대를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이것을 드러내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올 때에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든 세대를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이전에는요, 교회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들이 막 몰려오던 그러한 시대에는 훨씬 쉬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다는 그거, 이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이렇게 다닌 이거, 이거 사실 여러분 부끄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굴에 철판을 깔고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부탁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이 보든지 보지 말든지 그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다 마주잡고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 제가 생명을 버린다 할지라도 복음만큼은 왕성하게 퍼져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마 그러한 기도를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서 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의 바닷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을 자랑스러워하는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곳에 모인 모든 무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자랑스러워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하에 꿇게 하시고. 찬양 준비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님 앞에, 그 이름 앞에 꿇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기자가 말한 것과 같이 굽혀서 경배하면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요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적어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스러워서라도 또 간절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성도라면은 그는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